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어제 연합뉴스에 그 멕시코의 마약왕 구스만, 마약왕 구스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구스만에 관한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 구스만은 10대 때부터 마약을 판매하던, 마약의 거래를 시작한 인물이고, 마약을 통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검은 돈을 벌어들인 그런 인물입니다. 콜롬비아산 코카인을 1kg당 이 사람이 3,000달러에 사서, 일단은 사서, 3,000달러면 한 3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에 사서 미국에, 멕시코랑 미국이 국경이 맞다 있으니까 미국에 10배가 넘는 3만 5천 달러 정도에 이걸 판대, 한 4천만 원에 1kg에,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에. 그걸 한 4천만 원 정도에 팔아서 엄청난 이득을 남기는데, 매년 이 80톤에서 100톤이 이르는 코카인이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약 이 코카인의 양이 30억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 그래요. 30억 명. 지구인의, 전 세계 지구인의 반이 쓸 수 있는 양이에요. 미국에 공급되는 마약의 65%가 이 사람의 손을 거쳐서 들어가고 있다 그래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사회의 해악이죠. 해악.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사람이죠. 멕시코 당국이 추정하는 이 사람의 제자는 2016년 체포 당시에, 체포될 당시에 210억 달러, 약 23조 7천억 원이 넘는, 마약 팔아가지고 23조 원대의 어마어마한, 세계의 몇대 부자가 된 거예요. 억만장자죠. 세계의 몇대 부자가 된 겁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재판을 통해 압수하는 재산은 뭐 23조니까 그 재산을 미국과 멕시코가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미국 측에서는, 멕시코 사람이거든요. 멕시코에서 잡아서, 골치 아프니까 미국에 또 이제 주로 범죄 사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신병을 인도를 해서 미국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멕시코에서 몇 번 재판을 받고 멕시코에 몇 번 가둬놨는데 계속 탈출하라고 그랬어요. 멕시코 뭐와 이게 연관이 된 거 아닌가. 워낙 부패하니까. 그래서 자꾸 탈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미국으로 신병을 지금 인도를 해놓은 그 상태입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엄청난 그 탈옥 이야기가 이 구스만과 관계된 게 되게 많습니다. 단독으로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그 화장실 밑으로 해가지고요, 1.5km 땅굴이 파여 있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 오토바이 비슷한 거 있어요. 1.5km를 탈옥을 해야 되니까 오토바이 레일을 깔아가지고 그것까지 다 해놔가지고 멕시코에서 탈옥해. 이게 엄청난 뉴스가 2012년에 엄청난 뉴스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 영화에서나 보던 것들이 이 사람의 삶 속에는 막 있었어요. 이 사람이 2016년에 잡힌 것도 자기의 일대기를 영화로 제작하려고 영화 제작자를 만났어요. 도망다니다가 제작자를 만났는데 이게 걸려들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붙잡힌 겁니다. 재판 중에 있는 이 구스만은 마약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생매장도 했고 죄질이 너무나 악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중형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아마 앞으로 이제 감옥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부인이 몇 명이 되는데, 마지막 부인은, 그 부인이,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62세인데 마지막 부인은 그 멕시코에서 미인대회 1등한 사람인데 18살 때 1등 했는데 18살짜리랑 결혼을 했어요. 나이가 35, 지금 나이로 이제 35살 차이 나는 거죠. 부인은 남편이 저렇게 재판받고 있는데 명품을 다 걸치고, 그리고 자기 딸 생일파티하고, 그걸 또 SNS에 사진 찍어서 화려하고 다니는 걸 올리고, 이게 또 뉴스거리가 되고, 뉴스거리가 돼서 남편은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일 큰 혜택을 지금 남편이 잡혀 들어가서 제일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그 마지막 부인이다. 뭐 이런 뉴스도 뭐 해외 뉴스로 계속 종종 올라옵니다. 이 구스만은 마약 1kg을 원가의 10배가 넘는 4천만 원 정도에 팔 수 있었으니까 이 사람한테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었겠어요. 여러분 다 뭐 직장인들이 4천만 원 모으려면 1년 내내 해서 그 모을 수 있겠어요? 못 모아요, 못 모아. 그런데 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 번다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땀 흘리면서 힘들게 일해서 그런 돈을 만져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편하고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 마약상이 된 거예요. 그 일이 쉽고 편한 넓은 문이었지만 결코 좋고 옳은 길은 아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 14절 보세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좁은 문으로 비좁고 불편한 좁은 길로 들어선 것일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주일날 늦잠도 못 자요. 우리 샘 집사님 어저께 266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잘 끝내고 오셨어요. 예? 교회를 안 다녔으면 지금 아마 자전거 타고 산에 어디 올라가고 계실 거예요. 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지금 여기 종단을 했으니. 근데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맡으신 사명이 있으시니 또 이거 녹음하시고 이래야 되니까 있으시니 또 이 교회 오셔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교회를 안 다니면요 이 새벽에 일찍 늦잠 자도 되는 거죠. 주일날 늦잠도 자고 그리고 교회 와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헌금도 드려야 되잖아요.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주말에 어디 놀러 다니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우리 김민규 집사님도 주말에 놀러 다니는 거 포기하시고 계신데 술과 담배 좋아하는 분도 괜히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활 계속 이어가기가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또 세상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냥 미워하고 욕 한번 해주고 안 보면 그만인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해라, 미워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도 제한이 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이미 좁고 불편한 길로 들어선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이 귀찮고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순종의 삶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순종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순종하는 신앙인들에게 불편한 게 많을 것 같고 좁고 불편하니까 힘든 게 많은 것 같은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첫째,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요. 17절에서 17절 우리가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로 찍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격의 열매,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 그것만 맺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둘째, 천국에 들어갑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순종할 때 증명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거는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란에 기독교는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 거하고 그리스도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 순종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는 아직 그 믿음이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만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셋째, 시련을 이깁니다. 자, 24절 25절 보세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순종하는 신앙인들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어떤 거는 확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작은 시련에도 쉽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련이 와도 견뎌내요. 견뎌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웬만한 바람이 불고 웬만한 시련이 와도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시련을 견뎌낼 수가 있어요. 13절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좁고 불편한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입니다.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것도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운동하는 게 이게 자기 몸을 괴롭히지 않으면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희가 새벽에 자전거 타는데, 새벽에 자전거 타러 가는 날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 아우 내일 아침에 비 왔으면 좋겠다, 자전거 안 타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언덕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몸을 괴롭히는 건데, 그냥 운동 안 하고 모든 근육들과 관절들 편히 쉬게 하고 그냥 살찌게 하고 지방 늘어나게 하고 심장과 폐도 숨 쉴 정도로만 움직이게 하면 몸도 편할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나 근육이 찢어질 정도로 단련하고 심장과 폐가 터질 것처럼 운동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체는 더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 강해져 가는 거예요. 괴롭게 할 때 더 강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편하고 좋은 길만 가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편하고 좋은 길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결국 우리에게 복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는 신앙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아직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영역은 또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